마가복음 11번 메시지 복음 사역을 위한 노예 구제 보조 행동 첫 번째.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 노예 구제 복음 사역의 내용이 되는 다섯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2장 1절부터 3장 6절에 있는 노예 구주께서 그분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다섯 가지 방법들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병든 자의 죄들을 사해 주심과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심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금식시키지 않고 즐겁게 해 주심과 종교의 규정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을 더 주의하심과 종교의 의식보다는 고통받는 자의 구조를 더 관심하시는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35절까지에서 우리는 한 무리의 다섯 가지 항목을 봅니다. 이 무리는 복음사역을 위한 보조행동을 포함하는데 이는 무리에 애호사 미는 것을 피하심, 사도들을 임명하여 전파케 하심, 긴박한 필요를 인해 먹지 못하심, 성령에 의해 사탄을 묶고 그의 집을 강탈하는 것, 천연적인 생명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생명의 관계에 머무신 등입니다. 이들 각각의 세 무리에 있는 모든 항목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 예수의 뛰어나심을 봅니다. 이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의 복음 사역을 위한 이러한 보조 행동들을 상고할 것입니다.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문제와 반대와 좌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천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어떤 일 때문에 약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도 그분의 사역에서 이 같은 불의의 좌절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분이 그의 복음사역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 그분은 문제들에 직면했었습니다. 3장 7절부터 12절에서 우리는 무리들이 주님을 애워싸 미는 문제를 봅니다. 7절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따랐다고 말하며 8절에서 우리는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는 말씀을 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그분이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는 주님의 사역의 하나의 방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파자들과 전도자들은 허다한 무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리는 참된 생명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무리와 군중들은 대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운동을 하도록 도와줄지는 모르나 생명 안에 있는 사역을 돕지 못합니다. 미는 것과 만지는 것. 3장 7절부터 12절에는 두 개의 의미 있는 단어가 무리와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이는 미는 것과 만지는 것입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주님은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에 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은 진실한 자들이 주께로 나와 직접적으로 그분을 접촉하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주님을 애워싸 미는 자들 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이 부분에서 민다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만지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의 기록에 의하면 수차에 걸쳐서 사람들은 주님을 애워싸 밀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분을 만지는 자들만이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분배되는 것은 주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나누어줌을 우리는 전달 혹은 GB라고 부릅니다. 다른 용어는 분배함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배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에워싸미는 것은 거룩한 분배에 관한 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짐으로써 거룩한 분배를 체험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무리와 분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작은 배. 비록 주님이 무리들을 떠나셨지만 무리들은 계속하여 그분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바닷가에 계셨을 때에도 무리들은 그분을 에워싸 밀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까운 곳에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리들이 그분을 에워싸 미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배는 주 예수께서 무리와 분별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표에서 주님이 그분 가까이에 등대하기 원하셨던 작은 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배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땅으로 상징된 이스라엘 나라와 다릅니다. 교회는 또한 물로 상징된 이방 세계와도 다릅니다. 교회는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무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땅에도 바다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 즉 배가 무리에 있지만 물속에 있지 않으며 물이 배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며 바다는 이방 세계를 상징하고 땅과 바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세계로부터 분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해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교회 안으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만일 배에 관한 그림의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고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들이 배 밖에서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사역은 배 안에 있는 사역, 즉 주님을 에워싸 미는 자들이 아닌 진실되게 그분을 만지려는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 공급을 나눠주는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셨던 바는 우리에게 하나의 예시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전파자들과 전도자들은 군중을 좋아합니다. 군중이 많을수록 그들은 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큰 무리는 손실을 야기했을 뿐 참된 생명의 사역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군중을 귀히 여기는 대신에 그분은 군중을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군중이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은 에워싸 미는 무리를 떠날 수 있도록 작은 배를 예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생명의 사역을 받음. 비록 주님이 군중을 피하려고 하셨지만 그분은 진실된 자들이 그분을 만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군중의 일부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 그분을 직접적이고도 정직하게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생명의 사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예 구주의 복음 사역을 위한 첫 번째 보조 행동은 군중이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전파자들은 군중에 의해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에워쌀 때 이것은 속임수일 수 있으며 또한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중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를 피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하고 직접 만지게 함으로써 참된 생명의 사역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러운 영들.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영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노예 구주에 관해 귀신들이 부르짖는 것도 그분의 복음 사역의 저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들에게 경계하시며 금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들을 세우심. 우리는 노예 구주께서 군중이 에워싸미는 것을 피할 수 있기 위해 먼저는 바다가 다음엔 작은 배가 필요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군중이 그분을 에워싸미는 것이 그분의 복음사역의 저의 요소였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군중으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주님은 바다로 가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바다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행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분은 바다로 가셨으며 거기에서 그분은 그분을 직접 만졌던 진실된 자들에게 사역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분의 생명의 사역을 받은 후 그분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왜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는지를 말해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에서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의도가 어떤 사람들을 불러 그분의 사도들을 삼으시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그분의 복음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의하면 그분이 임명한 열둘은 전파하며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역하는 것이며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사람에게서 사탄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예 구주의 복음 사역의 주된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누가복음은 열두를 사도로 임명하기 전에 주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많은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사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분을 직접 만진 진실한 자들에게 생명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생명 공급을 받았습니다. 후에 그분은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그분의 복음 사역에서 그분을 돕도록 그들을 임명하려는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분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님은 열두 사도들을 택하시는 것에 관해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의 사역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열두를 택하는 것에 관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한 열둘 중에 하나가 그분을 배반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압니다. 확실히 주 예수는 유다가 그분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믿기로 주님은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의논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열두를 택한 것은 사실상 그분 자신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기로 아버지는 유다를 포함한 얼마의 사람들을 택하라고 그분께 권고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세우기를 배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에 의해 우리의 사역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조차도 언제나 자신에 의해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열두를 택했으며 후에는 70인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역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자신이 근면하고 신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한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자신에 의해 우리의 사역을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교사들과 전파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른 이들과 사역을 나누는 평상적인 실행이나 같은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나 임명하거나 온전케 하는 실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 및 교사들의 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사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사도들의 사역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분의 움직임은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먼저 12명의 무리를 보며 나중에는 70명의 무리를 봅니다. 주님이 전파하기 위해 사도들을 임명한 것은 분명히 그분의 복음 사역을 위한 중요한 보조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장로들은 더 이상 교회를 돌보는데 혼자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책임에 있어서 그들과 연결되도록 다른 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천연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통찰력에 따른 관점으로 그분은 그분의 사역 초기에 열두를 택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자들은 전혀 장성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둘,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는 우레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보아너게스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왔습니다. 주님은 이 이름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해주셨는데 이는 그들의 성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는 요한의 우레에 대한 예를 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을 쓸 때에는 이 우레가 그의 뇌성을 상실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선택한 열둘 중에 다른 하나는 가나안인인 시몬이었습니다. 가나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칸나, 즉 열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당원으로 알려진 갈릴리인의 당파를 언급하며 가나안 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당원들은 극단적인 애국자들이었으며 유대의 전통과 실행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열심당원 중에 하나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마태는 전에 세리였습니다. 열두 사도에 대한 그의 열거에서 마태는 특별히 자신을 세리로 지칭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구원을 기억했다는 것을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멸시받고 죄 많은 세리도 노예 구주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가가 언급한 열둘 중 마지막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아마도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이며 케리옷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케리옷은 유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 출신의 유일한 사도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로 하여금 지방교회 안에서 장로직을 담당하게 하려고 생각해 볼 때 아무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형제는 아주 선한 것 같고 주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만일 주 예수께서 열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누가 택함을 받았겠습니까? 마태는 틀림없이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세리를 열두 사도 중에 하나로 택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서기관을 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택한 자들 중에 하나는 사실상 세리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천연적인 조망이 영적 통찰력에 따른 조망과 다르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천연적인 조망이 아닌 그분의 영적 통찰력에 따라 그분의 선택을 행사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고약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레를 바랄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라면 결코 그들을 사도로 택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도 주 예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열심당원 시몬, 세리 마태, 아무도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천연적인 관점에 따라 그분의 선택을 행사하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에 대해 천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우리만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지방에는 오직 한 장로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장로는 아마 적어도 장로 둘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는 좋다. 그러나 그렇게 좋지는 않다. 결국 천연적인 조망에 따라 오직 이 한 형제 자신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해가 가도 그는 장로직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자로 보이는 유일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 70은커녕 열둘도 없습니다. 그는 그의 지방교회에서 장로가 되기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그의 사도들로 택하셨습니다. 열둘이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움직임 안에서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보조 행동 중에 하나는 어떤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그분의 사도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순절날 발생한 일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지 얼마 안 되어 베드로는 오순절날 인도하는 사도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교황은 주님이 택한 어부였으며 후에 오순절날 경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주님의 사역이나 교회를 조망하지 않기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를 열둘의 하나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학식 있는 사람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택한 자들은 너무도 괴상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말할 때 그들은 뇌성을 발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뇌성이 그칠 때까지 제쳐놓자 일단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의 우레가 잠잠해지면 그때에야 우리는 그들을 사역에서 쓸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관념, 즉 천연적인 관념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방에서 교회 봉사에 우리의 아들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자들도 복음사역에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무리에게서 돌이켜 그분을 위한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영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이 열두를 임명한 것은 천연적인 것이 아닌 전적으로 영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분은 유다가 배신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를 열둘 중에 하나로 임명하셨습니다. 천연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도 유다와 같은 이러한 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신 주 예수님은 심지어 그 사람조차도 선택하셨습니다. 긴박한 필요로 인해 먹지도 못하심.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것은 그분의 전도사역에서 하나님의 노예이신 노예구주의 바쁘심과 근면함과 충성스러움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행동을 분석하거나 분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장 7절부터 12절에서 무리를 피하시는 주님의 행위와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그분의 행위 사이에는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그분은 무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집에 계셨을 때 무리가 다시 모이자 그분은 무리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3장 7절부터 12절에서 그분이 하셨던 바에 따라 우리는 그분이 먹는 것을 마치기 위해 무리를 떠나실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식사 중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은 식사를 중단하고 무리 가운데 있는 자들의 긴박한 필요를 돌보셨습니다. 주님의 친척들이 그 상황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미쳤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분을 대하는 노예 구주의 친척들의 천연적인 염려를 나타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이것은 서기관들이 그분을 비난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주님의 친속들, 아마도 그분의 육신의 형제들은 그분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오직 무리만을 관심할 뿐 먹는 것을 관심하지 않음으로 인해 염려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행동들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가 그분을 에워싸 밀 때 주님은 무리를 피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그분께 사람들에게 생명을 분배할 기회를 제공하자 그분은 그분의 식사를 관심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 즉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과 생명을 사약할 기회의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